거룩과 순결.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년 특세 8일째 되는 날, 오늘 또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새벽같이 또 기도로 이 땅을 깨우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조금 무겁고 쉽지 않은 주제, 그러나 우리 기도의 혀를 뚫기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주제인 거룩과 순결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 레위기 19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이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세상은 더럽지만 주님은 순결하십니다. 주님은 마귀를 물리치시지만 마귀의 더러움이 결코 주님께로 옮겨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순결하심이 교회도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 그랬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가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는 생각이 순결해야 되고 말과 행동이 순결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세상은 교회에 더한 순결과 거룩을 요구할 것입니다. 최악의 세상은 최상의 교회를 요구할 텐데 최상의 교회는 세상과 차별화된 거룩이 있는 교회죠.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이 너무 좀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 중심으로 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진짜 거룩할 성자, 영령자, 거룩한 영이에요. The Holy Spirit.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무서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흘러났고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다 으쌰으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기초로 하지 않은 부흥은 부실공사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의 위기는, 성도들의 위기는 삶에서 거룩이 없다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거짓말 너무 많이 하다가 걸려요. 꼭 걸려요. 또 돈 문제, 이성 문제 너무 많이 걸립니다. 교회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와 사역자와 성도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될 정도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성도의 거룩함을 옷이 입는 것에 자주 비유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10편 3절을 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주의 백성들의 특징,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앞에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곳곳에서 이 거룩한 옷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특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하는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신부가 입을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웨딩드레스죠. 이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이 옷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신 것입니다. 애시당초.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신 은혜의 옷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삶에서 열매로 맺어드려야만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 될 준비가 있어요. 그 유대나라의 혼인잔치에서는 약혼하고 나서 벌써 신부라고 했고 실제 결혼하기까지 한 1년 정도의 그 결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부가 해야 될 것은 성형수술도 아니고 명품 예단 쇼핑도 아닙니다. 신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 거룩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음탕한 여자는, 바벨론의 음녀는 온갖 화려한 옷과 값비싼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추악해 보였습니다. 죄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아주 심플하게 입었는데 빛나고 영광스러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신부의 순결은 곧 거룩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보혈로 입혀주신 옷을 우리가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잃으면 첫째, 영적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사대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 굉장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교회 출석률도 좋았고 다양한 사역들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었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주 살아 바쁘게 움직이는 유명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유명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진다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를 향해 뭐라고 구중하셨습니까?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숨만 붙어 있는 거다. 내가 보기에 너는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너 실력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겉으로만 바쁘고 화려하지 영적 내실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마구 달리고 있긴 한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도 기쁨도 없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하십니다. 왜? 사대교회가 세상에 휩쓸려서 부패해버렸기 때문이죠. 거룩을 잃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이 거룩을 잃고 나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영적 권위가 사라져요. 여러분이 나이 직분으로 아무리 인정받으려고 해도 실력이 없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마귀한테도 일단 조롱당해요. 사도행전에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혼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을 뿐이지 올바른 신앙도 없고 거룩한 삶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은, 그래서 바울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의 그 인기는 부러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한테 자기들도 가서 폼 잡고 꾸짖었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한다. 그랬더니 그 악기가 대답했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그 악기 들린 사람 한 명이 일곱 명을 갖다가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두들겼어요. 간신히 사라져가지고 옷도 다 벗겨가지고 그냥 창피를 당하고 도망왔죠. 거룩이 없으니까 영적인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어요. 영적 권위가 없이 영적 전쟁을 나가면 마귀한테 조롱당합니다. 망신만 당하고 백전백패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지 안한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고 그 다음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없는 사람을 마귀는 무시하면서 마음 놓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목사, 장로, 집사, 모태신앙 상관없어요. 거룩을 잃어버려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귀의 샌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서지를 마세요.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의 영적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청와대가 흔들려 놓으니까 우리 둘러싼 열강들이 완전히 우리를 만만히 보고 지금 얼마나 흔들어대고 있어요. 권위가 무너진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룩과 순결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저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거룩과 순결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되고 마귀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잃어버렸으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해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거룩을 잃어서 영적 권위를 잃으면요, 마귀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도 기가 죽고 당당함을 잃게 돼요. 저는 돈 문제, 이성 문제로 죄를 짓고 참담하게 무너졌던 사역자들을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때 뛰어난 은사를 갖고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뛰어난 설교의 은사를 가진 목사도 있었고 많은 헌금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던 장로님도 있었고 감동적인 찬양을 하던 찬양 사역자들도 있었고 선교지에서 묵묵히 제자들을 키워내면서 헌신하던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깐 영적 긴장감을 늦춰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나니까 영적 권위가 무너져요.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너무나 무기력한 인생들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적 권위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설교나 사역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고요. 부흥의 불길이 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능력의 촛대를, 기름 부으심의 촛대를 옮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문패만 걸어놨지 그거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아요. 거룩을 잃으면 축복을 잃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젊은이들을 위한 수많은 주옥 같은 복음 성가들을 만들어내며 그 당시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미국에서 살았지만 미국까지 들려온 그의 테이프와 노래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야만 했습니다. 처절한 회개와 자복의 시간을 거친 끝에 지난 몇 년 동안에 다시 그는 활동을 재개했지만 그가 끼칠 수 있었던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 20년이 넘도록 끼칠 수 있었던 선한 영향력이 너무나 순식간에 허공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게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엄청난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어서 세속화되어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축복을 다 잃게 될 거라고 하셨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안 보여줘요. 죄의 단면만 보여주고 죄의 대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거룩을 잃으면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을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는 모든 양떼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마귀가 썰물처럼 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잃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무섭게 하나님의 꾸중을 들었을 때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서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Restore un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벽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메말라버리죠. 그러면 견딜 수 없이 괴롭습니다. 특히 은혜 충만했던, 한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예배자였고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야. 메마르고 딱딱하고 격식만 갖추는 그런 종교인이 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죄를 지으면 자꾸 죄를 숨기려고 하고 미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좌불안석입니다. 초조합니다.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와의 불륜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야 아무 죄 없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야만 했어. 그러면서 점점 거짓말을 하고 은폐를 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럴 때마다 다윗의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더러운 생각, 더러운 습관, 더러운 말, 더러운 관계, 방치한 죄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지옥이 돼요. 전쟁터가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과 담대함 대신 두려움과 눈치 보기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 평안이 없다면,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막힙니다. 우리는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네가 누구냐는 거야. 기도할 때 자꾸 영이 꽉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면서 기도가 잘 흘러가지 않을 때는 아마 십중팔구 해결되지 않은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있던 방치된 죄가 있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누구든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 죄를 짓고도 아닌 척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하는 사람, 너무 습관적으로 자꾸 짓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영성이 둔화돼가지고요, 기도에 혈이 막힌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시겠다고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8일째 특세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모두의 기도에 혀를 뚫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있던 죄가 있을 수 있고, 남들도 아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죄가 있을 수가 있고, 방치된 죄, 합리화시켜준 죄를 주님의 성령의 임재 앞에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씻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해서 거룩을 잃게 하는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딱 두, 지상 목표는 딱 두 개.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짓게 해가지고 거룩을 잃게 해서 영향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목표예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마귀는 맞춤 공격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집중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은 엄청난 장사로서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몇 번씩 구원해낸 위대한 영웅이었죠. 그러나 여자 문제가 취약점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계속 그 문제로 사고를 쳤어요. 근데 자기가 몇 번 사고를 쳐서 혼이 났으면 이걸 조심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 블레셋이 정확하게 그 문제로 삼손을 건드리죠. 데릴라를 투입해서 미인계로 삼손을 함정에 빠뜨려서 무너뜨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취약점 자신이 알죠? 하나님이 아시죠? 조심하십시오. 경계를 하십시오. 마귀는 정확한 타이밍을 노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는 잘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 때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을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교만해 공격해 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큰 헌신을 했을 때, 아우리치 가기로 했을 때, 직분을 받았을 때, 주일학교 교사하기로 했을 때, 헌금을 정성껏 드리기로 했을 때 공격해 옵니다. 내가 많은 사역으로 지쳐 있을 때 공격해 옵니다.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었을 때 공격해 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절대 내가 이 시점에서는 공격받고 싶지 않을 때 공격이 옵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관계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었던 친구들, 동역자들, 가족을 통해서도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악인이 천생 악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순식간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계를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서서히 교활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이 한순간에 죄로 붕괴된다기보다는 서서히 시간을 거쳐서 타협하면서 일어나요. 배가 어쩌다 항로를 벗어날 때가 있는데 그건 누가 갑자기 배의 방향타를 확 꺾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이나 해류나 바람 때문에 배의 방향키가 서서히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선원들이 눈치챌 겨를도 없이 어느새 선체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작은 타협들이 눈덩이처럼 쌓여서 점점 타락과 부패의 길로 가게 되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분들이 무엇인가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것이 순식간에 커질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렌트카를 하다가 이렇게 길에 자갈이 돌이 튀어서 그 렌트카 차이만큼 크랙이 갔어요. 조금 금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유소 사람이 이거 빨리 저기 뭐야 이렇게 화장품 매니큐어 바르고 테이프를 딱 붙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크랙이 커진다는 거. 저는 그냥 귀뚱으로 넘겼어요. 조그만 건데 뭐. 아 진짜 그런데 한 반나절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만큼 커져 있는 거. 부랴부랴 가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더 확산되지 않도록 딱 막았죠. 타협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력서를 쓸 때 약간씩 내용을 부풀리십니까? 자기 경력을 조금씩 과대포장해서 말하십니까? 인터넷으로 야동을 조금씩 보십니까? 가끔씩 악의 없이 다른 성도들의 험담을 슬쩍슬쩍 남의 교회 욕을 조금씩 하십니까? 이런 작은 타협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안에 거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금주의 운세 조금씩 보십니까? 아, 그게 조금씩 발전돼서 여러분 안에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조금씩 하는 걸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거룩을 회복하라고 명하십니다. 너희들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우선순위예요. 우리는 복받는 게 최고의 우선순위인데 몸 병 낫는 게 최고의 우선순위고 사업자금 구하는 게 최고의 우선순위고 내 자식이 빨리 좋은 대학 가는 게 우선순위인데 하나님에게는 거룩이 우선순위예요. 거룩을 회복하면 다른 모든 걸 더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어서 자꾸 다른 것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네가 거룩을 회복하면 살아날 거라고 하십니다. 병의 치유도요. 죄 문제 회개랑 관계가 있습니다. 네가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했어요. 돈줄이 막히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도 그 사람이 그 나라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가능성이 커요. 거룩과 순결 문제 얘기하면서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래 요즘 교회들 문제 많아. 저 사람 문제 많아.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성경에서 한 번도 다른 사람 회개시키라고 한 적 없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냥 다른 사람 신경 끄고 여러분의 죄만 회개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서로를 개혁하려고요. 너 이거 고쳐야 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니나 잘해.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지 남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면서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 단언컨대 부모가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떠난 아이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목회자 장로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도들이 돌아옵니다. 영적 지도자는 남의 잘못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를 강물처럼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주님은 똑똑한 사람들, 자기 잘난 사람들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심령이 부서져 있는 사람, 항상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세상 앞에서 이렇게 떨어뜨려버린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함으로 거룩을 회복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사람들이 뭐 회개, 거룩 얘기하면 막 자꾸 경직되고 막 인상 쓰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살벌한 거 아니에요. 기쁨이 와요. 여러분 샤워하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샤워하고 나서 깨끗한 세탁한 옷 입고 나가면 기분 좋잖아요. 거룩이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와요. 축제가 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의 보혈이 씻겨주심을 체험할 때 마귀가 떠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해서 축제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좀먹는 죄를 씻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영어로 보니까 the times of refreshing,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상쾌하게 되는 날이, 영적인 기쁨의 파도가 너를 덮을 것이다. 거룩한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춤추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영적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천국의 축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싶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와 거룩이 회복된 교회는 기쁨이 가득 찬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기쁨이 가득 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도록 예방주사를 놔야 돼요. 방어막을 쳐야 돼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깨어있어서 분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어떤 개인이, 어떤 가정이 특별히 취약한 어떤 특별한 죄가 있어요. 돈 문제로 넘어지는 가문은 항상 돈 때문에 시험 들어요. 형제들이 항상 돈 때문에 싸워요. 이렇게 이성 문제로 불륜이 자꾸 일어나는 가문들이 또 있어요. 부모 때에서 그랬는데 자식 때에서도 또 그래요. 도박 중독이 또 일어나는 가문이 있고요. 가정폭력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가문들이 있는데 이 가문이 어떤 특정한 죄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어떤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한번 자기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이 주로 넘어지는 그 패턴을 한번 쫙 보십시오. 20대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데서 넘어졌을걸요? 비슷한 판단 미스를 했을걸요? 너무나 가장 처절한 실패는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약점을 알면서도 왜 극복을 잘 못했을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니까 그래요. 오늘 성령님께 자기의 취약점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를 들어 돈 문제로 자꾸 죄지어온 사람은,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졌던 사람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노력과 의지로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문이 자꾸 돈 문제로 시험 드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예수의 보혈로 이걸 좀 막아주십시오.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이성의 유혹 문제로 자꾸 넘어지는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조심만 할 뿐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때까지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밀려올 그런 유혹과 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인풋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게 그렇지만 뭐를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지만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있죠. 세상의 더러운 생각과 이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정수기처럼, 영적 정수기처럼 우리 영혼에 딱 앞에서 필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차단하셔야 돼요. 모여 앉으면 자꾸 남의 욕하고 음담패설 나누고 하게 되는 친구들과 만나지 마세요. 그걸 정리하세요. 왜 맨날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영적 전쟁하고 또 가서 또 만나고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출장 가서 TV 리모컨만 들면은 자꾸 성인 채널 보게 된다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예 TV 플러그를 그냥 뽑아버리라고 했어. 가족 사진을 거기다 올려놓고 TV 플러그를 뽑아버리라고 했어. 여러분, 보고 읽고 듣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독을 준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앗아간다면, 여러분이 영화도 깨끗한 영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드라마, 마음을 좋게 하는 음악 이런 것만 들으세요. 아주 뭐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지만 자꾸 폭력적이고 뭐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자꾸 보지 마시고 그래서 영적인 인풋을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야 무의식적으로라도 여러분을 거룩을 지킬 수가 있어요. 죄의 유혹받기 쉬운 쓸데없는 시간도 좀 많이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죄가 들어올 공간을 처음부터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쓰러질 수 있어요. 다윗보다 영성 좋은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다윗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다윗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 우리 중에 있나요? 그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 있나요? 그보다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중에 없어요. 다윗이 무너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안전한 사람은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자위하지 마세요.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음란물에 중독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음란물을 보면서 연구하던 청소년 사역자가 자기도 중독됐어. 엄청나게 혼이 났어.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은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 때 가장 강한 것입니다. 아예 죄의 유혹과 마주칠 가능성부터 차단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 거룩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기름 부으심을 잃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다 막히는 거예요. 사탄은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짓밟아버립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시험에 넘어질 때 교회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저는 수많은 믿음의 전우들이 그렇게 쓰러져간 것을 가슴 찢는 눈물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새로운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서 한국 교회에 빛을 대려고 하는데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격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거룩을 가져오고 거룩이 기도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에 보여주시는 거룩의 능력이 흠뻑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불같은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역사를 바꾸고 교회를 세우려 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의 취약점을 놓고 사방에서 교활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시대를 인식합니다. 주여,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